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 장자근 세미나에 오면서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리 이영한 목사님을 만나고 이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제 삶에 아주 분명하고 선명해진 것 하나가 로마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고 또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영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44분만 되면은 잘 죽어야 한다고, 처음에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진짜 육이 죽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걸 엄청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육이 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 세미나에 와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특히 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까? 박수는 쳐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그러던 선임 장로님이 이 크고 큰 소리로 이거 배우고 나서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장 큰 소리로 한 시간 이상씩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 장로님이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저희 교회는 장자권 적용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도 주일 오후 예배는 이 전도 부분 이걸 가지고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세미나에 올 때마다 기도 응답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응답을 주실까? 여기 와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그리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 세미나 참석 도중에 또는 참석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응답해 주신 소식을 듣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 뇌가 혈관이 막히고 이런 아주 어려운 수술이 있었는데 지방에서는 수술도 불가하다 그랬고 서울 쪽에서도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세미나 참석하는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없이 울게 하는 겁니다. 정말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 기도해라, 그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순간에 그렇게 흐르던 눈물이 그냥 뚝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된 걸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 외에도 기도 응답들이 참 많은데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그 간증을 하려고 쓴 것은 아니고 오늘은 그냥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가 됐지만은 성경을 많이 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 이 시편이 전부 제 가슴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시편을 읽다가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 시편 앞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자꾸 보고 싶어지고,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제한테 선명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얼마나 제 가슴에 기쁨을 주던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까? 66권이나 되고 말씀이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딱 한 절로 성경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구나. 이 하나가 제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말씀이 제 안에 크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는 날이 왔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 아닙니까? 아, 그게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내려가니까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래 돼 있어요. 여기 세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고난, 죽음, 부활. 그래서 성경이 다 해결이 됐었어요. 아, 예수님이 이 성경에서 나를 증언하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에 대해서 무엇을 증언하는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그게 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니까 사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은 살리셨도다. 여기에 인생 전부를 걸었더라고요. 이거 전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하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저는 그날 이후로부터 제 믿음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제게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흔들립니까? 저도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념은 흔들려도 믿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세워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도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 경험을 속에서 이유가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요동을 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선명하게 보일수록 우리는 흔들릴 수 없고 큰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성경에 딱 못을 박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도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성경에도 말했어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볼 수 없다고요. 그런데 만질 수는 있습니까? 만질 수도 없어요. 또 한마디 더 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한다.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아니, 우리 보고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 자신이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잖아요. 기적을 보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빌립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분 안 보여요? 하나님의 존재만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존재만 내가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만 믿을 수 있다면 내 믿음은 흔들릴 수 없이 달려갈 수 있을 터인데,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확신하면서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약속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도 여러분들이 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찾을 겁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을 것이며, 어떤 옷을 입고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테니까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힘들이지 않고 나를 알아볼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신앙의 행위로, 자기 어떤 행동으로,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히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를 만나주겠다.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에서 정확히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믿어지고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이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하나님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오셨다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분이 예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질문을,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다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대단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른 간 넘은 총각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위 목사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른 살 갓 먹은 청년이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증명이 된다면은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분명하고도 선명한 증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 한 구절을 몰라서 이단 앞에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유대인들이요, 특히 율법의 전문가들,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끝내 죽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틀림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말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은 틀림없이 인간이잖아요. 틀림없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서른 살 갓 넘은 청년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많은 성도들에게 던져봤습니다. 여기에 답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어떻게 이분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온 그 형제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친척들은요,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예수 잡아야 된다. 예수 잡으러 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두말할 것 없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하나님 모욕한다고. 그래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고요.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고요? 더군다나 오늘 우리 현실에 여기 계시는 분도 아니고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사셨던 그분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처럼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 있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예수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으로 확신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만 분명하다면 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감정에도, 그 누가 무슨 수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해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죠.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예수님만 알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이것만 깨달아지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깨달아지면 우리의 신앙은 분명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엄청난 말씀 한마디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제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한 단어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느낌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요, 증거로 믿는다고요. 증거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 증거가 뭐냐 이거야. 이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증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 증거가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 증거가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증거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보라 하잖아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확증하라 하잖아요. 뭐라고요? 확증하라고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보라 이 말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 내가 정말 구원받아서 내가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증거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없게 하는 것이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다시 한번 31절에 보시면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미 심판할 날은 작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고 있어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랬습니다.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게 증거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확실한 증거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진짜입니까? 저는 저 자신이 크게 실수를 해왔고 저 자신이 정말 놓치고 살았던 것이 이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외쳐요. 그날이 지나가고 나면은 부활이란 소리를 꺼내지 않습니다. 설교에서도 사라지고 우리들의 삶에서도 사라집니다. 부활소망, 부활소망 외친 것이 부활절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이 뭘 전하는지를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 그것만 전해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전하는 것이 있는지 보라고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한 증거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죠?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입니다. 어느 인간도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정확히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만 다섯 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조차도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를 이야기로 주장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증언을 사도행전에서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죽음 앞에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 같은 인물은 예수님 모른다고 세 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지 목숨 하나 살아보려고. 그토록 사랑해 주시던 스승을 배반하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180도로 바뀌었어요. 무엇이 이들을 바꾸어 놓습니까? 부활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날 이후로 여러분 예수 부활만 전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참 놀라운 한마디 고백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후에야 그분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었더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 거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었던 이 사람. 예수 옛자만 들어도 피가 거꾸로 흘렀던 이 사람. 저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이 사람. 이 사람을 바꾸어 놓고 이 사람을 뒤집어 놓고 이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든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죽었다고만 여겼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안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는 완전히 변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것만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제 눈에 살아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건 하나님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이 정확히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에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 아십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이유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증거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증거가 눈앞에 있고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살인이고 도둑질이고 간음이고 이런 데다 갖다 붙여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언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는 이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만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동시에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인격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만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그 예수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이영한 목사님께서 장자권이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것이, 주인 교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자로 믿는,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시간이 갔지만 이 한마디는 더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잘못 쓰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과라는 표현입니다. 선악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선악과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그 말을 줄여서 그냥 선악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선악과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겁니다. 저는 선악과라고 부르는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 선악과라고 부르니까 그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거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선과 악을 알면 안 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럼 선이 뭐고 악이 뭡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과 악을 윤리와 도덕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의 좋아하심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좋은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그것이 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절대 기준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이 따먹음으로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 관심 없어요. 나만 좋으면 돼요. 내가 싫은 거는 남들이 다 좋대도 싫다고 말합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때부터 인간은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준이 너다. 기준이 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기준이 나면은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교체해서 이제는 정권 교체해서 나의 다스림 나의 모든 통치자는 주님만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